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주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생각과 묵상과 또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응답을 대해 주옵시고 각 가정과 현장과 이동 중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통일의 은혜를 대해 주셔서 오늘의 주여 오심을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어디서 뚝 떨어진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과 경주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응답을 대해 주옵시고 또 주여 오심을 소망하며 오늘에 살아낼 수 있는 믿음 있게 인담을 위해 주옵시고 믿음을 드리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옵고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가랴 말씀 봅니다. 스가랴 말씀 우리 12장부터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 말씀 읽을 구절은 14장 9절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이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 1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신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 네 번째 시간이고요. 소제목으로는 두 번째 예언, 메시아의 통치,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았으면 합니다. 스가랴 네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까지가 첫 번째 예언이라면 우리 두 번째 예언은 오늘 보게 될 12, 13, 14장인데요. 그래서 메시아의 뭐 통치 이렇게 하면은 제목이 조금 내용을 보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스가랴 내용을 사실 처음에는 그냥 한번 뭐 14장 소선지서니까 그냥 한 번에 보고 말아 되겠다 이렇게 좀 약하게 봤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볼수록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어마어마하고 그 구약에서 가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명확하게 깊이 많은 예언을 한 책이 우리는 이사야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우리 구약의 로마서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메시아에 대해서 가득한 책인데요. 보다 보니까 이 스가랴서가 14장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이사야서만큼이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가득한 책임을 새삼 보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약간 좀 아쉬워요. 아 이거를 좀 더 진지하게 좀 많은 양을 가지고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고서 이제 한번 유튜브 같은 데 한번 검색을 해본 거예요. 스가랴 하니까는 스가랴 내용이 엄청 많은 거예요. 보통 유튜브를 참고를 잘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보통 하는 편인데 어저께 잠깐 보니까 스가랴 내용이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내용들을 했다는 것을 이제 어저께 이제 비로소 보게 되고, 아, 이게 너무 중요한 책이었구나를 보게 좀 되어지면서 나중에 여건이 되어지면 이 스가랴서는 한 번 더 좀 더 진지하게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요. 12장부터 오늘 내용을 12, 13, 14장. 사실은 새벽마다 그냥 은혜 말씀 한두 구절 전달하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시간이지만 사실은 새벽에 들을 말씀을 들을 분도 계시지만 또 계속 두고 볼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좀 진지하게 새벽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방법으로 말씀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12장 두 번째 예언이 스가랴가 했던 두 번째 예언이 무엇인지 사실은 학계 스가랴는 항상 같이 가요. 학계는 성전 건축에 역점을 뒀다면 스가랴는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역점을 많이 둬요. 전 처음에 내용이 학계 스가랴 항상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 스룹바벨을 도와서 사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애를 쓰던 선지자, 뭐 이 정도로 이제 알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스가랴 내용이 잘 안 읽혀요. 안 읽히고, 에스겔 다니엘서처럼 환상 같은 게 많고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많아서 또 시간적인 구별이 잘 안 돼갖고 읽기가 조금 쉬운 성경 읽어도 쉽지 않아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조금 내용을 꼼꼼히 보려고 애를 썼던 내용인데, 스가랴 내용은 성전 건축의 역점을 준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의 의미와 중요성. 굉장히 내용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인데요. 성전 건축의 의미. 그리고 그 중요성. 그냥 학계는 그냥, 뭐 그냥은 아니겠지만 성전 자체 건축을 두고 많은 메시지를 학계는 했어요. 스가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지은 것이 어떤 의미냐, 그리고 그 중요성이 무엇이냐. 성전 건축의 의미는 메시아의 오심. 지금이야 우리가 뭐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성전 그러면은 성막 그러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인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우리하고는. 왜냐면은 물론 현대도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교회가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릴게 이러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저희들 교회처럼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만 딱 모여야 된다고 하는 또 분들도 계세요. 그 어떤 차이가 있냐면 뭐 여러 가지 뭐 교리적인 뭐 또 교단적인 입장의 차원이 있겠지만 뭐 구약적인 사고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장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계속 모세를 불렀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또다시 통치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구심점이 생긴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는 영적인 구심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포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갔고 1차, 2차, 3차 귀환을 하는데 거의 뭐 1차 귀환 때 한 5만 명 정도가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는 5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특별히 제사장이면서 어떤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제사의 의미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걸 보게 되어지면 그 성전의 그 의미가 뭐냐? 단순하게 짓자가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정시킬 수 있고 메시아 오심에 대한 소망을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그런 믿음을 또 전달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에 성전 재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스가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12장 내용을 보게 되면 12장 1절 이스라엘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 표현이 너무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피신 분이고 땅에 터를 세우신 분이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아주 너무 감사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3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계속 이게 또 다른 예언인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지금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냥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라기를 향해서 선지서가 진행될수록 신약과 가까워지잖아요? 신약과 가까워질수록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더 강력하게 전달을 해요. 특별히 스가랴 같은 경우는 말라기도 그렇지만 사실은 스가랴 내용도 그래서 그렇게 말, 볼 수 있고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어떤 게? 예루살렘을. 그렇죠?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아주 무거운 돌로 예루살렘을 삼을 것이다.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을 공격하거나 예루살렘을 들려고 하는 모든 민족들은 크게 멸망할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천하만국이 그 무거운 돌 예루살렘을 치려고 계속 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종말 때 교회를 향한 모든 이방민족들의 어떤 사단의 세력의 총공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여기에 이 정도 왜 이미 그들이 포로되어 갔다가 귀환한 거야. 귀환했는데 다시 이런 말씀을 전달한 얘기는 또 다른 무엇은 큰 핍박이 있다는 얘기야. 그것은 400년 이후에 있을 한 450년 이후에 있을 로마의 침공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죠? 물론 그 안에 그리스의 어떤 그 알렉산더 대왕의 여러 침략도 포함되어 있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전쟁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가 당할 큰 핍박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서의 내용을 신약에서 한 70번 인용해. 70번. 70번 인용하는데 대부분 어디서 인용하냐? 요한계시록에서 인용을 해요. 그 얘기는 스가랴서도 묵시록이다. 스가랴서도 계시록과 가까운 어떤 묵시록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14장밖에 안 되는 이 내용은 특별히 목자라는 단어가요. 예레미야서에 한 19번 나와요. 워낙 예레미야서 양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에스겔에서도 양이 많은 내용이에요. 왜냐면 대선지서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다 대선지서예요. 대부분 거의 30장 이상의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목자라는 단어가 예레미야 19번, 에스겔의 10번, 그리고 지금 이 스가랴 14장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거의 한 9번 정도 그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총통틀어서 목자라는 얘기가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데 비율적으로 양에 비해서 그 횟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거든요. 그게 스가랴예요. 목자란 말 자체가 가장 많이 나온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스가랴다. 그러니까 계속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읽었던 뭐 두 목자랄지 뭐 두 지팡이랄지 또 악한 목자랄지 선한 목자랄지 계속 그런 부분을 말씀을 염두에 두고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사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느니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겠고 모든 민족들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나라가 치러올 것인데 그 모든 나라들을 내가 막을 것이고 망하게 할 것이다. 왜? 유다 족속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돌보겠다. 교회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돌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말씀을 또 하고 계시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게 됐죠.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은 힘이 임할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이다.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여호와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겠대요.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날에는 그날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언제입니까? 메시아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에요. 초림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심판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초림이니까. 그래서 이 스가랴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말하고 있어요. 보통은 다 초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지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그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그 모든 내용들은 다 초림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지금 스가랴는 유도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7절 다시 읽습니다. 유다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얼만큼 하나님이 그 유다를 도울 것인지를 말씀을 주고 있고 그날에는 심판의 날이죠. 주의 다시 오심.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얘기를 다양하게 계속 5절부터 말씀 보니까는 계속 여호와를 말미암아서 힘을 얻을 것이고 또 4절 말씀 보니까 유다 족속을 내가 돌보고 그렇죠? 또 7절 말씀 보니까 유다 장막을 구원하겠고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살게 하겠고 이런 모든 말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8절 그날에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같이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에 있는 약한 자가 그렇죠? 다윗 같겠다. 그러니까는 약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을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근데 약한 자, 예루살렘에 있는 약한 자가 다윗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인도받은 인물입니까? 그렇죠?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예루살렘을 아무도 칠 수 없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궁극적으로 누구도 해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실 그분을 누군가가 찌른다는 얘기예요.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11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디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무깃도가 뭐냐면요. 요시아 왕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했던 왕 중에 한 명이 요시아 왕이에요. 왜냐하면 종교 개혁을 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애를 썼던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아주 종교역을 열심히 하고 주를 향해서 온전히 일을 하다가 전쟁터 무깃도라는 그 곳에 나갔다가 요시아가 죽게 돼요. 죽었을 때 백성들은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 이 땅에 큰 슬픔이 임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빗대어서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결국 그가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12장의 내용이 뭐냐? 12장의 내용.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내용이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즉 13장 내용 보니까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그날이 언제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찔림을 당해서 죽었을 때 많은 슬픔이 임하는 그날. 그렇죠? 12장 내용을 받는 거예요. 그날에 어떤 게 있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을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13장. 의미가 깊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13장 1절은 우리의 그 잘못한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죄가 또 정결케 될 것을 말씀을 그래서 씻는 셈을 그렇죠? 말씀을 하고 있고 어떤 면 씻는 샘을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그때에 칼로 그를 찌리라. 그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 안 했던 것처럼 막 거짓말하는 거죠. 4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선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에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느라 할 것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묶이는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되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거짓 선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서 그런 일을 악한 일을 안 했던 것처럼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언하는 장면들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여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목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 목자는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스도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교회가 흩어질 것이다. 성도들이 흩어질 것이다. 또 이 내용이 13장 7절 내용이 뭘 의미하냐.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멸망할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주석 선지자가 주석 목사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내용들이. 읽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AD 70년경에 로마의 침공 때문에 15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장면들.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큰 그 죄의 대가를 묻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고요.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남은 자가 있다. 그렇죠? 멸망할 것이지만 남은 자가 있다. 내가 그 3분의 2를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것이면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쵸? 남은 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라고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한 이후에 은과 같은 시험, 금과 같은 시험한 이후에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생각을 잘 해보세요. 사람들이 문제가 오는 것들을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세요. 은과 같은 시험을 주고 금과 같은 시험을 줘서 은과 같은 연단을 주고 금과 같은 시험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계속 추린다는 생각들을 이렇게 연상하게 되어져요. 그냥 믿고 믿는다고 치고 쭉 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항상 허락하세요. 지난번 봤던 학교서를 봐도 내가 너희들에게 왜 어려움을 준 줄 아냐? 너희가 하느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소출을 100을 걷어가면 50밖에 없고 뭔가 집으로 가져갔는데 다 그런 것들 세버리고 왜 이런 줄 아냐? 뭔가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줄 아냐? 여호와를 향해서 너희가 진정 중심을 들이지 못하는 것을 쭉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판벽한 집을 성전은 앉아지고 있고 뭐가 유보되고 있고 미뤄지고 있는데 계속 그들은 자기 집과 개인 생활과 장가가고 시집가고 잔치하고 자녀를 키우고 이런 거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학계를 통해서 계속 말을 했던 것처럼 스가랴는 짓는 정도가 아니라 왜 짓는지 아냐. 메시아의 오심이 여호와의 통치가 메시아의 통치가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 의미를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안에 정말로 여호와를 향한 성전이 제대로 건축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각자 개개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성전을 중심을 통해 온전한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 오심을 바라보고 있고 메시아를 의지하고 있으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받고 있는가 항상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느 가을에 익은 홍시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내면서 살아가야 되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장모님 집에 홍시 그 대봉인가요? 대봉 감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그 감 떨어지는 것도요. 그 수백 개 중에서 한두 개예요. 대부분은 다 올라가서 따야 돼 그거를요. 빨갛게 익어도 그게 안 떨어져요. 웬만해서는. 가서 억지로 따야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방비하게 아 하고 있으면 뚝 떨어지는 그런 썩은 과일 같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과일이 익었으면요, 그 안 떨어져요. 썩은 과일은 떨어지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드리면서 믿음을 얻어내는 부분도 크단 얘기예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강조하는 편에 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얻어내고 싸워내고 계속 우리가 믿음을 삶을 드리면서 믿음을 갖춰나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함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외면하고 정지하게 되면 계속 그들에게 문제를 주시잖아요. 왜?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걸 보게 되면 문제는 정말로 싸움을 통해서 얻어내야 한다는 부분들을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야 돼요. 계속 믿음이 이전과 여전 똑같이 아주 변함없이 어릴 때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아주 유치원적인 유아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성인이 되는 사람도 많아 보여요. 그런 걸 문득문득 가끔 듣거나 볼 때 야, 참 믿음 안 자란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지. 어쩜 저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죠. 왜 그 은혜를 그렇게 간구하며 한 번쯤은 싸워보지 않을까? 왜 다 싸웠다고 생각을 하고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한두 것도 없기 때문에요. 말씀 봅니다. 우리 13장 9절 말씀.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의 내 이름을 부르리니. 왜 이런 일을 주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속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을 간추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남아있는 그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간에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주의 재림은 모든 것의 완성이지만 사실은 심판하는 그날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정결케 하실 것이고 환난을 통해서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죠? 12장 내용을 말한다면 정결케 하겠다. 그리고 환난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 이 내용이 12장의 요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장의 요약입니다. 14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자꾸 나오죠. 여호와의 날. 전부 심판의 날. 여호와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쭉 넘어가서 5절 말씀.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이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렇죠? 주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주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오늘에 살고 있고 당대 세계복음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20년 뒤에 오실지 30년 뒤에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내려오실지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왜? 주님께서 하시지 않는 말씀을 요즘 시대에 예언이라는 말을 빙자해서 목회자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왜 내가 100년 되겠다? 왜 내가 100년까지 안 살 거니까? 어떻게 되겠지? 틀린 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40년 되겠다? 어떤 근거를 통해서요? 이미 로마가 멸망할 때 거기 있던 초대교회 백성들은 그때 모든 것도 다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는 주의 오심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날에 대해서 왈가왈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만이 아시는 한 날이다. 주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4장 1절에서 그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메시아의 재림을 의미하고 또 7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이것 또한 재림을 의미합니다. 9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천하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신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으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형성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메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쭉 넘어가서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이방인 나라 중에 이방인 나라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그렇죠? 이방인 나라에도 남은 자가 있는데 그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비는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쭉 넘어가서 20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는 재림입니다.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 말방울이 뭘까? 말방울. 말목에 방울이 이렇게 있나 봐요. 방울이 딸랑딸랑하는 거. 얼마나 작은 부분입니까? 거기에까지 여호와의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결 거룩이라는 단어가 거기까지 새겨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거룩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솥이 귀중품인가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하찮은 그냥 기구인가요? 하찮은 기구잖아요. 솥과 주발을 비교할. 주발은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그 희생제물의 피를 담아놓은 그 그릇이에요. 그것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오시는 그날 솥과 주발이 그게 같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그 거룩 때문에 모든 것들이 거룩해질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은 어떤 말의 대표적인 인물이냐면요. 가난한 사람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것들이 거룩해질 것이다. 우리 한번 2장 5절 읽어볼까요? 2장 5절. 제가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구절인데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이어지죠. 여호와께서 성전을 짓게 되면 그 성곽,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둘러싼 성곽이 내가 되겠다. 내가 성전을 지키겠다. 왜? 내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성전 가운데 주님께서 임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임하는 그날, 메시아가 임하는 그날, 메시아 이 땅에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땅이 여호와께서 임함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방울에도, 말 목에 있는 방울에도 거룩이 새겨질 것이고, 솥과 주발이 하찮은 용기 솥도 거룩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임할 그때, 메시아가 임할 그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믿는 자들은 거룩해질 것이고, 남은 백성들은 또 멸망될 것임을, 비를 내리지 않을 것임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원과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때, 메시아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진정 임하는 그때 어떠한 모습이 있을지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다 보니까요, 우리 내용을 좀 정리해 봤는데 너무 많아서 그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요, 말로 제가 말씀해 드리면 3장 1절에 여호와의 천사, 3장 8절, 6장 12절에 의로운 순, 3장 9절에 일곱 눈을 가진 돌, 6장 13절에 왕인 제사장, 그렇죠? 또 9장 9절에 겸손한 왕, 10장 4절에 모퉁이 돌, 11장 4절에서 선한 목자, 12장 10절에서 찔림을 받은 자, 13장 1절에서 씻는 샘, 13장 7절에서 버림받은 목자, 14장에서 의로운 왕, 장차 오실 심판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메시아된 내용들이에요. 이건 제가 일부만 본 거예요.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 메시아된 표현들이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서,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가득한 책인지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스가랴를 너무, 좀 더 깊이 봐야 되는데 못 봤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온전한 포로 귀환한 그들에게 온전한 성전을 져야 할 것을 그분들에게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전은 뭐냐면 여호와를 그냥 애매하게 져놓고 성전이 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져놓고 정말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질 그 성전, 영적인 구심점, 어떠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진정한 회귀와 영적인 각성을 말하는 그 스가랴 내용의 그 메시지의 내용 결론은 뭐냐면 온전한 성전을 우리가 진짜 건물만 져놓지 말고 실제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자.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 문제를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그들에게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옷을 해입히잖아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들을 계속 정결케 할 것이고 도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돌아오라. 돌아와 있지만 돌아와라. 그렇죠? 저쪽 나라에서부터 돌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포로 되어서 귀환한 너희들이 진짜 여호와 앞으로 돌아와라.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낮아지고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낮아지심 그리고 고난받으시는 메시아, 그로 인한 메시아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씀을, 겸손한 메시아, 창에 찔린 메시아, 또 목자 되신 메시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아까 말씀받던 12장, 13장, 14장 내용에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 세 부분은 스가랴를 결론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정리한 거야. 아, 그렇구나. 또 오늘 뭐 신방을 곳에 드릴 말씀이기도 하지만 온전한 성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와 있지만 계속 돌아가야 되겠다. 계속. 믿음은 싸워서 얻는 부분도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 맞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네 번째 시간을 네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했으니까 금, 월, 화, 수 말씀을 봤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좀 되어지면 스가랴 말씀 한 번쯤 더 깊이 봐야 되겠다 그런 좀 아쉬움이 남고요.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서 또한 그리스도 목적적임을 알 수가 있고 스가랴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입니까? 역시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시고 온전한 성전을 회복함과 동시에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를 반드시 바라봐야 돼요.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언약이 메시아 오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또 항상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돌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 우리가 계속 그런 믿음을 드리면서 거룩하게 된 백성으로서 주를 찬양하며 인도받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다음에 말라기를 하게 될 건데요. 말라기 하면 구약은 끝입니다. 구약은 끝이고 메시아의 예언되었던 그분이 진짜 실제 와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를 또 추후에 신약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각 성경을 통해서 발견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임하여서 이 성을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목에 있는 방울까지도 거룩하게 될 것이고 솥단지마저도 거룩함 가운데 주영광 가운데 또 감사할 것을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여호와 영광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을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여호와께 돌아왔지만 또 돌아가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생활들이 일상 가운데 있게 하시며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있는 현장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있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며 여호와를 향해서 뛰어 돌아가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메시아 오심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대해주셔서 온전히 교회가 여호와를 향하여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인도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교회와 나라와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